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우리가 어제 시편 2편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직분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점에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약속으로 받은, 그리고 그것을 또 찬양하는 노래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또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맨 앞부분에는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상황에 보냄을 받는지 이 세상의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 메시아를 반기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 메시아가 보냄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4절과 6절까지를 보시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또 부름받은 자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부어 세우신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향해서 네가 어떠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가 상세하게 잘 들어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이 부분을 막 여러 개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막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나 다른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나 또 선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를 주신 것이지만 이전부터 선포가 되어지던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혀가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혹은 그냥 유초등부식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약속이 어디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중에 보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그런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불렀으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여기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다윗에게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거나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여자의 후손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고 자기 엄마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능력을 갖고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했겠죠. 이건 뭐 다른 여러 메시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가령 뭐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선자라든지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을 읽던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윗이 분명히 엄마가 따로 있는데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결국 당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구원을 베풀지만 후대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그러나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땅 가운데 그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지가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역하는 사역의 대상이 이방 나라, 열방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왜 열방을 준다고 했을까?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구원을 받는 대상들, 메시아가 사역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대상들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처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들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아무런 구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사역 대상으로 삼고 은혜를 베푸는 대상은 아담의 후손들인 거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도대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3절, 9절에 보시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관리들, 이런 자들을 또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깨트린다. 또 질그릇같이 부순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행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구절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요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는 어떤 대단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온 세상을 군사력으로 다 정복하나 보다. 다 때려 부수고,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자기 형제들의 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요. 그래서 다 절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절을 받는 것은 내가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권력자가 돼서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무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자, 그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 시편 9편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대단한 권력자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편 2편, 9편, 9절에 보면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그런 대단한 권력자로만 활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윗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우러러보거나 추앙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경배받거나 예배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천하만국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음과 또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장으로 깨트린다, 또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을 해 놓았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 마귀가 뱀이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거를 천하만국을 철장으로 깨트린다, 질그릇까지 부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것,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 짓누르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또 죄와 형벌로 인한 신음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죄와 형벌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뱀의 머리를 깨 부수는 것을 철장으로 만국을 부신다, 질그릇까지 부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란, 메시아가 와서 감당하는 직분이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나라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거나 대단한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2편 말씀은 그래서 이 모든 항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온 세상을.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나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 찬양 불렀지만,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 시편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부른 건 아니에요. 물론 한 50% 60%쯤은 성취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역을 했고요. 직분을 감당했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나라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악한 세력들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도 다윗이 일정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시편이지만 그러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시편은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성수에 드나드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천하 열방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형벌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모든 세계의 왕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윗이 불렀던 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 시편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편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부를 때에 마음 한편에는 다윗이 그러했었지, 모세가 그러했었지, 아브라함이 그러했었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지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이 시편을 불렀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주님께서 남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또 천하 만국까지 보냄받은 자들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야지 직분 감당하며 살아야지 그런 소망들을 품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또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또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의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얽매여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철장으로 깨뜨려 주시고 질그릇같이 부셔주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은 분들 생각하며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조무 각각의 직분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이 시편의 성취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